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진 목사라고 합니다. 저도 양육을 잘 마치고 정말 제 죄를 보고 또 회개하는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인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생은 육체를 따라 정욕으로 행합니다.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끝날도 없고 끝날이 없으니 심판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지금 주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정욕에 따라서 충분히 즐기고 누리는 삶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삶이었고 지혜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고 약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재림과 심판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정욕대로 사는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말씀을 보며 내가 정말 100%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 공동체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연회를 즐기며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현재 같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재림과 심판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정욕을 따라 죄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태 떨감을 비웃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는 것이죠. 고난은 축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육체를 따라 정욕으로 행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저야말로 말씀이 없는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점과 흠이 되었던 거짓 선생과 같은 자였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수련회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한 친구가 계속 불만을 가지고 참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또 장로님의 딸이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집회 참석을 안 하고 자꾸 겉으로만 돌았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쪽 가서 담배를 피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고 그 학생들 다 인솔해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 너 자꾸 이렇게 예배 안 들어오고 바깥에 돌면 안 돼. 같이 예배 들어오자. 처음에 좋은 말로 시작했겠지만 조금씩 이제 저도 화가 나면서 아이에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그 거의 이제 수련회 마지막 그 일정이 이제 끝나가는 그 때쯤에 아이를 앞에 두고 정말 버럭 화를 냈어요. 어떻게?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 너도 네 알았어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화를 냈어요. 네가 장로님 딸인데 아빠가 장로님인데 이러면 되겠어? 이런 소리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말까지도 하면서 상처를 줬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주변에 이제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다른 교회 학생들도 다 보고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같이 갔었던 그 선생님은 제가 막 화를 내니까 그 아이를 안고서 정말 원망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안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저는 신앙의 이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신가정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도 않았고 또 신학과로 대학을 가고 나서도 공부도 뭐 잘 못했고 군대 그냥 제대하고 나서 군대 제대한 그 나이 또래 남자 그 학생들이 전도사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니까 저도 그냥 멋모르고 그냥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이 없으니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했잖아요. 말씀이 없으니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일을 낸 것이죠. 비판과 분별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으니 이 사랑 없이 그 아이를 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으면 참 사랑함으로 대했을 텐데 너희 아빠가 장로님이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가뜩이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일로 그 아이와 저는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를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저희 아이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아.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혈기를 막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사임에서 도망가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저를 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시험들게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려 했던 거짓 선생입니다.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또 그 가족이 장로님 내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저를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어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혈기를 부려 공동체에 상처를 준 제가 바로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키며 적당히 타협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 둘째, 의외의 사람이 거짓 선생을 막아줍니다. 의외의 사람이 거짓 선생을 막아줍니다.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그 무찌르자 아모리 족속 다음에 이제 옆에 있었던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으로는 싸움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어떤 좀 신령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이가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 모압 왕의 그 저주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모압 왕이 상당히 보상을 해주겠다, 돈도 주고 네가 원하는 거 주고 권세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 길을 나서죠. 저주하러 길을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 15절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미친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정신나간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외치며 저주하며 캄캄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미친 행동을 하는 이 선지자를 저지한 것은 바로 낮고 천한 나귀입니다. 발람이 늘 타고 다니면서 채찍질하면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마치 그 운전 핸들 운전하듯이 그렇게 운전하며 다녔었던 그 하찮은 나귀가 의외의 등장인물 나귀가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떠난 길에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내어 막았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르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시오. 발람은 물질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모압 왕의 말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여 캄캄한 어둠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탐심대로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나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기를 막기 위해서 의외의 인물이나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무시하는 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나귀의 말이라 해도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하찮은 나귀가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 해. 내 회개는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는 자는 정말로 캄캄한 어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처가 식구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이제 딸이 셋이고 제가 거기 맏사이인데 저희 아내가 그 둘째 저희 처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뜬금없이 난 네가 우리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두 이야기, 신앙에 대한 문제와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저희 처제가 정말로 불쾌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강요당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못마땅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잔소리 좀 하지 마. 좀 이런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교회 나 우리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는 여느 때와 같이 처제가 딱 철벽을 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그냥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식사 자리가 밥 먹다가 말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이제 맞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이 분위기, 이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이제 걱정하면서 그 처제의 편을 들었죠. 우쭈쭈 해준 거죠. 자 이제 다들 처제한테 뭐라 뭐라 하지 마.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하면서 맞사이다운 리더십을 탁 발휘했어요. 불쾌하고 난처한 그 감정을 갖고 있었을 처제에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진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 멋진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런데 저희 아내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우리들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니 이참에 동생에게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희 아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실한 믿는 남자 만나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처제가 듣기 거북해하는 주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서도 식사 분위기가 망쳐지더라도 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전하며 성령의 지금을 적용했던 것이에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나이스한 형부로 남고 싶었던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 처제에게는 차차 말해도 돼. 이러면서 제 교양, 제 체면만 썩 챙겼던 것이죠. 마귀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가 차차 마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차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미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평소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구속사를 잘 몰라. 당신은 기복신앙이야 하면서 많이 무시하고 그녀의 신앙을 많이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녀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저는 신앙의 이력이 굉장히 짧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그렇게 무시했었어요. 그러니 제가 무시하는 아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좀 놀랐죠. 저는 제 스스로 나는 큐티도 잘해. 나는 기도도 성경적으로 참 잘해 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고난, 나의 간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꺼내 들었어야 할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것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떤 영적인 내실이나 내공도 없으면서 이런 주제에 상대를 무시하기만 하는 그런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누가 미친 행동을 하는 선지자입니까? 누가 하찮은 낙이입니까? 누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려 한 것이고 누가 성령의 호의를 생각한 것입니까? 저는 이 일로 무시했던 것과 구원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었던 것을 정말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와 가족의 구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막으려 보내신 나귀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생 셋째, 거짓 선생은 멸망의 종이 되게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속한 함께 속한 자들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처음에는 허탄한 말과 그릇된 행실에 속아서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와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허탄한 말과 그릇된 행실에 속았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음란으로 유혹하며 속이는 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써도 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음란이라는 것은 꼭 성적 음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야 라고 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 사도는 이를 보고 멸망의 종이 되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음란하게 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기로 작정한 것, 음란을 행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을 선택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배우자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해서 아, 나 못 살겠어, 이혼할래 라고 덜컥 이혼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겠죠. 영 안 맞는 사람이랑 평생을 사느니 되도록 일찍 헤어져서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라 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으로 내가 낮아지는 적용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를 취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목장에도 가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어디서 무얼 하겠습니까? 목장 예배하는 날 카톡 알림 다 안 울리게 해놓고 딴 데 가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줄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갇혀있던 바울이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이 풀려나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이 가만있지 않을 테고 또 자객단이 출동할 테고 죄수로 갇혀있는 이 환경이 싫어서 자유를 얻고자 밖으로 나가면 멸망의 종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아까 그 장로님 딸 고위 학생 때문에 저의 실상이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장로님 딸이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찌 그들은 그 모양이냐 하는 이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나만 피해자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좀 쉬어왔습니다. 쉬는 동안 대리운전도 좀 하고 카페에서 일도 하고 막 캠핑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평일에는 그럭저럭 그렇게 살면 되는데 주일이 되면은 갈 데가 없었어요. 갈 교회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분당의 한 대형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거기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차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고 나올 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안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건너뛴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서현역 쪽에 이제 교육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빌딩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카페에 좀 앉아있다가 그냥 또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서현역까지 간 김에 조금만 더 가면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미처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왔었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들 교회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주일날 내가 갈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니까는 뭐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냥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휴대폰 게임이나 하다가 그냥 들어오고 이런 날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제가 힘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해먹겠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쉬고 뛰쳐나왔는데 그럼 자유로워야 하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혼자서 맨날 우울했고 나의 호의,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색이 올라왔고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자유롭게 살았는데 저의 피해의식이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중하여졌어요. 말씀 보면서 회개했었어야 했으면 내 죄를 먼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오히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멸망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예수님께 져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나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멸망의 종이 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세상에게 지는 것입니다. 목장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도 세상에게 지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내 삶을 기꺼이 말씀에 맡기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이 올 때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하며 분별합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또 다른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의외의 사람과 사건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보이스로 듣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종이 아닌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만가만 생각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저희 우리들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무너진 가정, 상처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상하여 얻는 이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큐티인이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우리들 교회 큐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방송 문서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흘리는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팔복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 교사,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옵시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악한 시도를 막아주옵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곤비치 않도록 지키시며 그 가정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동포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어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이스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사역 가운데 더욱더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양육 목장에서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시행되려 하는 평등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